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23일 한국 정부와의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파기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북한 국방성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가 고의적이고 도발적인 책동으로 이 합의를 사문화시킨 지 오래라면서 앞으로 이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합의에 따라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20일 북한이 21일 감행한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직접적인 도발로 규정하고 9.19 군사합의 1조 3항에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의결했습니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당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것으로 지상, 해상, 공중 모든 공간에서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한편 미국과 일본, 캐나다 등 주요 7개국 외교장관들은 20일 공동성명에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위성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오는 27일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일시 휴전이 24일 오전 7시부터 시작된다고 중재국인 카타르가 밝혔습니다. 카타르 외무부 대변인은 23일 가자지구에서 풀려나는 민간인 명단에 대한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며 하마스가 억류한 인질 240여 명 중 13명의 이스라엘 여성과 어린이가 처음으로 풀려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감옥에 있는 팔레스타인인들도 풀려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마스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여성과 어린이 등 150명의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석방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성명에서 가자지구에서 풀려날 인질 명단을 받았다며 인질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전 중단은 가자지구 남부와 북부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지역에서 행해지고 가자지구로 인도주의 구호품도 유입될 예정입니다. 하마스도 텔레그램에 자국군의 모든 적대 행위가 중단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미국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을 맞아 조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 통합을 촉구했습니다. 11월 넷째 목요일은 미국의 추수감사절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3일 미 MBC 방송과의 전화 연결에서 오늘은 모두가 함께 모이는 자리라며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 있지만 미움을 멈추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통합과 함께 품위를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가자지구 분쟁으로 인해 반유대주의와 반무슬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10년 만에 테러 위협이 가장 높다고 미 의회에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항과 쇼핑몰 등 미 전역에서 경비가 강화된 가운데 뉴욕시에서는 추수감사절을 기념하는 연례 메이시스 주최 대형 퍼레이드가 열렸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전날 퍼레이드 기간 발생할 시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면서도 타인의 재산을 파괴하거나 타인을 다치게 하는 방해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중국 북부 지역 어린이들에게서 호흡기 질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20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중국 정부의 국제보건규칙에 따른 관련 역학정보 제공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질환 사례 증가 추세와 중국 내 의료체계의 대응 역량 등 추가 정보도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WHO는 밝혔습니다. 다만 중국 북부에서의 호흡기 질환 증가가 중국 당국이 이전에 보고했던 호흡기 감염의 전반적인 증가와 관련성이 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면서 이번 정보 요청은 일상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중국 국가보건위원회는 지난 13일 이번 호흡기 질환 증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제한 조치 해제로 인해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와 인플루엔자, 마이코플라즈마성 폐렴을 일으키는 병원체들이 퍼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WHO는 중국인들이 예방접종과 증상자들과의 거리 두기, 증상자의 자택격리, 마스크 착용, 정기적인 손 씻기 등 호흡기 질환 예방 조치를 따를 것을 권고했습니다.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금요일 VOA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의 9.19 남북군사 합의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는 북한에 대한 신중하고 절제된 대응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은 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한 한국 측의 9.19 군사 합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에 반발해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오늘 북한 대부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하 1도, 최고 영하 14도에서 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3m, 서해 앞바다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9.19 남북군사 합의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 한국의 결정을 신중한 대응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의 대북 감시 정찰 역량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22일 한국 정부가 9.19 남북 군사 합의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 것을 북한의 합의 위반에 대한 신중하고 절제된 대응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2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한 데 대응해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9.19 남북 군사 합의 1조 3항의 비행 금지 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를 의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남북 군사 합의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됐지만 북한이 이 합의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한국의 안보에 감당할 수 없는 도전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효력 중지 조치로 군사 분계선 한국 측 지역의 감시와 정찰 활동이 복원돼 북한의 위협을 감시하는 한국의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군사적 조율과 투명성, 위협 감소 조치를 통해 한반도와 전 세계의 군사적 긴장을 관리하고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외무부가 22일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기술 협력을 또다시 일축한 데 대해 미국 국무부는 동맹과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확대는 지역 안정에 도전하고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잔혹 행위를 연장하며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무기 이전은 일련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맹 파트너들과 함께 유엔에서 이러한 무기 거래를 계속 적극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이번 위성을 발사했다는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또 한국의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보복 조치라고 규정하며 상황이 악화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예, 북한은 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한 한국 측의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에 반발해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한국은 적반하장식 억지 주장이라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강력 응징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9.19 남북 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이 합의에 따라 지상, 해상, 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23일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국방성 성명에서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국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에 취한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에 반발해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한 겁니다. 국방성은 한국을 대한민국 것들이라고 비하하면서 한국의 고의적이고 도발적인 책동으로 9.19 합의서가 이미 사문화된 지 오래라고 주장하고 북남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 것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1일 밤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 1호를 발사했습니다. 이에 한국군은 22일 오후 3시를 기해 9.19 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를 의결했고 즉각 최전방에 감시 정찰 자산을 투입해 대북 정찰을 재개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23일 입장을 내고 북한이 적반하장식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통일부는 9.19 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는 최소한의 정당한 방어 조치이고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여러 차례 사전 경고한 바 있다며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에 열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북한의 합의 파기 선언에 대한 추가 대응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북한의 이번 국방성 성명을 통해 내놓고 있는 이런 구두 파기 선언과 동시에 북한의 이제 구체적인 그런 행동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9.19 합의 파기가 어떤 행동으로 나타날지 지켜본 뒤에 일부 조항에 국한했던 효력 정지를 나머지 조항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김 장관은 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문제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군의 감시 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군사 정찰 위성을 통해 한국에 대한 감시 정찰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공중감시 정찰 활동을 복원해 대한민국을 더욱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만일 북한이 효력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정찰위성 발사의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북한의 강경 대응이 예상됐었다며 추가 위성 발사 의지를 보이고 있는 북한으로선 한국의 일부 효력 정지 조치를 빌미로 한 책임 전가 방식으로 합의 파기라는 강수를 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나오는 마당에 자신들의 정찰위성의 정당성도 적극화시키고 또 한편에서는 한국에 대한 책임을 전가시켜서 자신들의 군사활동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골고루 고려했을 때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본 것 같고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당시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한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입니다. 남북한은 이를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하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선 그러나 북한이 합의를 위반한 사례가 17건에 달하고 전방지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대북감시와 정찰활동에 제약이 따른다는 점을 들어 불리한 합의라는 문제 제기가 있어왔습니다. 이번에 한국 정부가 일부 효력 정지 조치한 조항도 바로 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1조 3항이었습니다. 김진무 숙명여대 글로벌 서비스 학부 교수는 북한이 자신에게 유리한 조항을 한국 측이 효력 정지함으로써 합의 자체가 실익이 없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불리한 조치가 대한민국이 효력 정지를 시켰는데 남아있는 거는 북한의 불리한 것이 남아있으니까 북한은 당연히 모든 조치를 다 무효화시키는 것이 북한에게 유리한 거죠.
홍민 박사는 북한의 사실상의 전면 파기 선언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이 2017년의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회귀했다며 남북한 긴장과 충돌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습니다. 홍 박사는 2017년까지 북한은 단거리급 전술 핵무기 다종화 이전이었기 때문에 북한의 위협이 전방의 재래식 무기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전술 핵무기 실전화를 이룬 상황이라면서 북한이 재래식 무기의 위협과 함께 전술 핵무기 탑재 가능 무기를 통해 동시적으로 위협 시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22일 밤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22일 오후 11시 5분께 북한이 평안남도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9월 13일 이후 두 달여 만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 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북한이 9.19 합의 파기를 발표하기에 앞서 위협 시위에 나선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일부 효력정지 조치에 대해 대응 차원에서 지금 당장 가용할 수 있는 기종은 알 수 없지만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이어서 이제 행동과 군사적인 위협으로 좀 더 이제 한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좀 생각됩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박사는 북한이 전방 배치 전력을 증강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이미 이루어져 온 일이라면서도 북한의 위협이 한층 노골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진무 교수는 북한이 전술핵 부대 배치 모습을 노출하거나 포사격 훈련 재개, 서해 북방한계선 침범, 비무장 지대에서의 우발을 가장한 총격 등 소규모 도발을 통해 한국 국민들의 민심을 흔들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23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북한의 정찰위성 3차 발사가 성공적이었고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정보위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유건영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같이 보고하면서 북한 발사체 성공에는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북러 정상회담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북한의 발사체 자체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고 회담 후 북한이 설계도와 1, 2차 발사체와 관련한 데이터를 러시아에 제공하고 러시아가 그 분석 결과를 북한에 제공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이 애초 예고한 발사 기간을 1시간 이상 앞두고 발사를 진행한 데 대해선 여러 가능성이 있지만 위성 발사의 최적 기상 조건에 맞추려고 조기 발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원은 이어 새로운 인공위성의 발전 속도가 통상 3년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 북한이 괌사진을 촬영했다는 영상을 공개하지 않는 한 인공위성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은 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우주군이 북한이 발사한 정찰위성에 공식 위성 번호를 부여했습니다. 정상 작동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우주군이 북한의 정찰위성 만리경 1호의 궤도 안착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우주군 소속 제18 우주방이 되는 22일 현재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위성 추적 웹사이트 스페이스 트래커를 통해 만리경 1호에 부여된 위성 번호와 인공위성 식별 번호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만리경 1호의 위성 번호는 58400, 식별 번호는 2023-179A입니다. 5자리 숫자로 구성된 위성 번호는 미국 우주군이 지구 궤도를 회전하는 인공위성에 부여하는 것으로 현재 만리경 1호가 지구 궤도를 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국제우주연구위원회가 관리하는 식별 번호는 전 세계 인공위성의 일련 번호로 우주군의 위성 번호와 마찬가지로 지구 상공에 떠 있는 모든 인공위성에 부여됩니다. 특히 이 식별 번호에는 발사 연도와 함께 그해 쏘아 올려진 위성의 차례대로 번호가 붙습니다. 따라서 식별 번호 2023-179A는 만리경 1호가 2023년 179번째로 발사된 위성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만리경 1호가 지구 궤도에 진입했다는 북한의 주장은 현재로선 사실로 보입니다. 스페이스 트래커는 만리경 1호의 단축 고도를 493km, 장축 고도를 512km로 측정했습니다. 위성이 지구를 타원 형태로 돌 때 지표면과 가장 가까운 지점을 단축 고도, 가장 먼 지점을 장축 고도라고 하는데 두 고도 모두 약 500km 내외라는 점에서 만리경 1호는 고도 200에서 2000km 범위의 저궤도 인공위성입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3월 정찰위성을 태양 동기극 궤도, 즉 저궤도에 올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실제로 만리경 1호가 저궤도를 돌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주기는 94분 40초로 나타났습니다.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이 약 1시간 34분 40초라는 의미입니다. 또 궤도 경사각은 97.42도로 측정됐는데 이는 2016년 발사된 광명성 4호와 같습니다. 이처럼 전반적인 위성의 궤도 정보를 통해서도 만리경 1호가 다른 나라의 인공위성과 비슷한 지점에서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다만 이것이 만리경 1호의 정상 작동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정찰위성 발사의 성공 여부는 위성이 예정된 궤도에 진입하는 것뿐 아니라 지상기지국과의 정상적인 신호 송수신과 사진, 영상자료 발신 등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의 조너선 맥도웰 박사는 북한의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앞둔 지난 5월 B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경사각 97도, 고도 500km를 겨냥한 저궤도 위성을 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이는 현재 만리경 1호의 궤도 정보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맥도웰 박사는 북한이 첩보 위성을 활용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위성의 수가 아니라 위성 송신 자료를 지상에서 수신할 기회가 적다는 것이라며 인공위성의 정상 운용 가능성에 회의적인 관측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Yeah, I think the challenge for North Korea in making use of spy satellites is not so much the number of satellites, but the lack of opportunity.
구체적으로는 북한은 위성이 북한 상공을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만 위성과 교신하고 사진을 내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북한 위성 시스템의 한계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22일 북한 위성체의 정상 작동 여부 판단에는 유관기관과 미한 공조하에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한국 KBS 방송에 출연해 로켓의 1, 2, 3단 분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져 발사는 성공으로 판단하지만 만리경 1호가 정찰 임무에 착수할 것이라는 북한 보도에 대해서는 과장됐다고 평가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정찰 위성을 발사한 시각 중국 민항기 최소 넉 대가 인근 상공을 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일정을 앞당겨 발사를 감행하면서 민간 여객기가 위험에 노출된 겁니다. 함재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북한이 정찰 위성을 발사한 시각인 21일 오후 10시 42분 여객기 한 대가 한반도 서해 상공을 비행 중입니다. 항공기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플라이트 레이더 24 화면에 재생된 발사 당시 주변 상황입니다. 플라이 레이더 24에 따르면 이 여객기는 선양을 출발해 상하이로 향하던 중국 국제항공 에어 차이나 소속의 CA-8316편이었습니다. CA-8316편은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남서쪽으로 약 150km 떨어진 지점을 날고 있었습니다. 비행 방향을 따라 남쪽으로 약 220km를 이동하면 북한이 1차 로켓 추진체의 낙하 장소로 예고한 장소가 나옵니다. 실제로 CA-8316편은 약 40분 후 낙하 예고 지점 바로 옆을 지나칩니다. 사실상 북한 우주발사체의 이동 경로를 따라 비행한 것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1일 항행구역 조정국의 협정 3개시 UTC를 기준으로 22일 0시부터 다음 달 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예고한 일정보다 약 10시간 앞서 발사를 감행하면서 CA-8316편은 미처 이 항로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우주발사체의 진행 방향과 동선이 겹친 여객기는 또 있습니다. 한국 인천을 막 이륙해 중국 칭다오로 향하던 중국 산둥항공의 SC-4620편은 이날 오후 10시 42분 북한의 1차 추진체 낙하 예고 지점에서 북쪽으로 약 95km 떨어진 곳에서 위치가 확인됐습니다. 또 북한의 2차 추진체 낙하 지점에서 북쪽으로 불과 30에서 40km 떨어진 항로에선 중국 남방항공 CG-6209편과 중국 춘추항공 9C-8545편이 이동 중이었습니다. 1차 추진체 낙하 지점을 기준으론 남쪽으로 약 80km 떨어진 곳입니다. 공교롭게도 북한의 발사 시각 중국 민항기 4대가 북한의 로켓 진로의 무방비로 노출된 것입니다. 물론 광대한 상공에서 항공기와 북한의 우주발사체가 충돌할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하지만 조류 충돌 사고로도 추락 위험에 처하는 항공기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당시 이들 여객기 4대에 탑승한 승객 수백 명은 당시 발사를 알지도 못한 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던 것입니다. 비오이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북한이 예고한 발사 일정을 어긴 데 대한 입장을 문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오이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등 10개국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자원을 쓸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2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3개국을 포함해 한국, 일본, 알바니아, 에콰도르, 몰타, 스위스, 아랍에미리트 등 10개국이 전날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21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우주발사체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어 북한은 올해 3차례의 우주발사체 발사에 더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4발을 포함해 29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는 세계와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안보리의 신뢰와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지난 5월 31일과 8월 24일 그리고 지난 21일 등 총 3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우주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이들은 또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해 핵무기 운반 체계를 발전시키려는 의도를 수사와 행동으로 반복적으로 보여왔다면서 모든 안보리 이사국들은 하나된 목소리로 이런 행동을 규탄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대한 공급과 판매, 이전 또는 북한으로부터의 모든 무기와 관련 물자 조달 금지 등을 포함한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그리고 관련 글로벌 조달망에 대응하기 위한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 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들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은 불법적인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해야 한다며 우리는 외교가 항구적인 평화를 향한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이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거듭된 대화 제의를 수용하고 불법적인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며 대신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자원을 쓸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주요 7개국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비판하며 국제의무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러시아의 핵과 미사일 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될 가능성에 대한 깊은 우려도 표명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G7 외교장관과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20일 공동 성명을 내고 북한이 11월 21일 실시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동은 영내와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며 비록 군사정찰 위성이라고 할지라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는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하고 노골적인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역량을 계속 확장하고 불안정을 조성하는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모든 대량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G7 외교장관들은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 체제 하에서 절대로 핵 보유국 제휴를 가질 수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에 대해 러시아 무기 이전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점을 거듭 밝힌다며 북한과 러시아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또한 우리는 핵 또는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하며 이는 영내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더욱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G7 외교장관들은 이번 성명을 통해 북한 정권이 주민의 안녕보다 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우선시한다는 데에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와 학대, 또한 주민의 복지보다 불법적인 대량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우선시하는 북한의 선택을 개탄한다는 겁니다. 이어 북한의 의미 있는 외교에 참여하고 일본, 미국, 한국이 반복해서 제기하는 전제조건 없는 대화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도 22일 북한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군사위성을 발사한 것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긴장을 고조시키고 영내와 국제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반드시 무모한 행동을 멈추고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며 선의의 외교에 관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어 나토는 영내 파트너인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한반도 시각 21일 밤 10시 43분경 동창리 일대에서 3차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발사 3시간 후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이 2023년 11월 21일 22시 42분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만리경 1호를 신형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 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어 천리마 1형이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정상 비행해 만리경 1호를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찰위성 발사는 자위권 강화에 관한 합법적 권리라며 공화국 무력의 전쟁 준비 태세를 확고히 제고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다수의 대북 결의를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 영변핵 시설을 실험용 경수로 해서 시운전 정황이 포착됐다고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5메가와트급 원자로와 또 원심분리기 농축시설도 계속 가동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진희 기자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22일 북한이 영변핵 시설을 계속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정기이사회 모두 발언에서 10월 중순 이후 실험용 경수로의 냉각 시스템에서 상당한 양의 물이 배출되는 것이 관찰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관찰된 내용들은 실험용 경수로의 시운전과 일치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또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는 지난 9월과 10월 초에 3, 4주 동안 가동이 중단됐지만 지금은 가동 징후가 포착되고 있고 원심분리기 농축시설과 부속시설도 계속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서는 새로운 핵실험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의 핵프로그램 지속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핵확산 금지조약, NPT 안전조치협정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국제원자력기구와 신속히 협력하며 특히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이 북한에 없었던 동안 발생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국제원자력기구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검증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강화된 준비태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3년 일방적으로 NPT 탈퇴를 선언하고 2009년 IAEA의 안전조치 활동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북한 핵시설에 대한 현장 검증이 중단된 상태로 IAEA는 위성사진과 공개된 정보 등을 토대로 북한 내 핵활동을 간접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지난 9월 29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총회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 중단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지난달 2일 조선중앙통신에 게시한 원자력공업성 대변인 담화에서 1994년 IAEA를 탈퇴한 사실을 언급하며 IAEA는 우리 국가의 주권 행사에 대하여 가타부타할 아무러한 자격이나 명분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진입니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21일 버킹엄 궁에서 주최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 부부 초청 국빈 만찬에는 탈북민 박지원 씨가 초청됐습니다. 박 씨는 BOA와 인터뷰에서 탈북민에 대한 왕실의 배려에 놀랐다며 이를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또 영국 고위관리들과 북한의 인권상에 관한 대화를 나눌 기회도 가졌다고 전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박지원 씨를 인터뷰했습니다.
영국 국왕이 주최한 국빈 만찬에 탈북민은 물론이고 북한 출신으로는 처음 참석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먼저 들어가면 그다음에 이제 찰스 국왕 또 그리고 윤 대통령이 모시기를 저희가 기다려야 되는 줄 알았는데 와 국왕님하고 유왕님 또 대통령님 네 분들 저희를 오히려 기다리시고 저희가 탁 들어갔을 때 국왕님이 갑자기 또 놀라시더라고요. 우리 이미 2월에 봤는데 이렇게 또 왔다고. 그래서 일단은 기억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러시면서 뉴멀던에 왔었냐고 저를 보고 그래서 제가 뉴멀던에는 안 갔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저희 또 윤 대통령님에게 감사 인사 드렸고요.
윤 대통령 부부와 별도로 대화할 여유가 있었나요?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부부가 이제 북한에서 왔고 이제 강제 북송도 겪었고 그리고 영국에 와서 살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 그리고 영부인님한테도 말씀드렸거든요. 저희가 여기에서 외국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이것이 바로 그 한국인의 자긍심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자긍심이 저희를 이렇게 우뚝 서게 하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리 배치를 보니까 찰스 국왕과 또 윤 대통령 부부 자리에서 그리 멀지 않은 상석에 앉으셨습니다. 두 나라의 많은 고위 관리보다 더 앞자리던데요.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일단은 우선 그 왕실이 저희 개인적으로 저희 부부한테 부부에게 주는 상이지 않을까 이렇게 험난한 여정을 넘어서 또 이런 영국 땅까지 와서 그래도 이제 희망을 잃지 않고 여기에서 굳세게 살아가는 모습에 저희한테 이제 그런 배려, 상을 주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 같고 또 하나의 의미는 저는 외교 의미로 또 보고 있거든요. 자리 배설이 대사님 있고 그리고 제가 앉고 또 그리고 이제 부총리가 앉았잖아요. 저 맞은편에는 총리 와이프님이 앉았고 그리고 저 조금 멀지만 그쪽에 이제 노동당 대표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성으로 봤을 때 이제 대외적으로 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이미지로서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어떠한 외교적 메시지가 아닐까.
북한 주민들을 기억하고 또 중시한다는 의미일까요?
네, 그렇죠. 네,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 부부 가면서 뭐 저희는 좌석이 제일 뒤에 해도 괜찮은데 그 자리에 참여했다는 것만 해도 감사했잖아요. 예, 네, 그것만으로도 만족했는데 이제 들어갔을 때 또 그렇게 배려해 주시고 또 특히 그 국왕님이 지난번에 뉴멀던도 방문하시고 탈북민들 만나셨고 이제 북한 문제를 알고 계시고 또 저희가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잊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761년 조지 3세 대관식 때 제작한 금접시 등 무려 4천 개 이상의 제품이 이번 국빈 만찬에 동원됐다고 영국 언론들이 전했는데요. 분위기가 어땠나요?
와, 뭐라고 해? 너무 그러니까 웅장하고 저희가 그 이제 국왕님 오시고 다 이랬을 때 저희는 계속 조용한 분위기로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국왕님 다 앉으시고 나서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각자의 이제 이야기들을 막 하고 너무 자연스러운 분위기여가지고 이렇게 경직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내는 것처럼 예 그렇게 뭐 너무 이렇게 다정한 그런 자리여가지고 전 참 놀랐습니다. 오히려 더 친근감이 있지 않았나. 예.
양옆에 올리버 다우든 영국 부총리 또 북한 대사를 지냈던 콜린 크룩스 현 한국 주재 영국 대사가 앉았습니다. 북한 얘기가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너무너무 많이 나눴습니다. 많이 나누고 그리고 또 제 옆에 우리 부총리님이 앉으셨잖아요. 그분이 북한을 진짜 궁금해하시는데 만약 제 혼자였다면 다 믿지 않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크룩스 대사님이 계셨으니까 직접 또 북한도 다녀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함께 이제 크룩스 대사님이 이제 평양은 어떻고 이제 지방은 어떻고 이렇게 또 같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북한에 대한 이야기 진짜 많이 했고 강제북송 문제 그리고 북한은 지금 현대판 노예제라는 거 우리가 여권조차 없다는 것 그것도 말씀드리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사실상 북한 주민들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신 것 같네요.
그렇죠. 아마 외교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희가 그 이번에 그 정찰기 그 위성 거거하고 우리가 그 예전에 이렇게 300만 주민들이 대량 학살로 이렇게 굶어서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 그리고 현재 저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돌아갔는지 정확한 숫자를 모른다고 특히 지금 북한이 그 예전에 활동되던 그 장마당까지 다 없애고 지금 정부에서 식량을 판매하잖아요. 판매하는 정책으로 들어가면서 또다시 이제 주민들이 이제 핍박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국 정부가 관심을 가져줄 거에 대해서 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북한 주민들이 일어나는 것 자체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같은 시간에 일어난다고 한마디로 저희는 감옥에 사는 사람들이고 또 북한이 저희한테 선전할 때 우리는 세금 없는 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내 감방 안에 있는 죄수가 세금을 내는 것을 받는다고 바로 그것이 북한이라고 했더니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시고.
네. 만찬에 참석한 다른 영국 귀족들 또 영국의 고위 관리들 부부와도 환담을 나눴다고 들었습니다. 반응이 궁금합니다.
네네, 저희가 끝나고 나왔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오셔서 저희한테 이제 인사도 나누시고 해서 저희가 이제 북한에서 왔던 얘기도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저희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왔고 또 오늘 저희가 참여한 이 자리가 아마도 지금 전쟁으로서 지금 독재자들한테 핍박받는 모든 세계의 모든 나라 주민들, 특히 우리 북한 주민들한테 메시지가 될 것 같다고 살아있으면 언제든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희망과 꿈이 앞에 있다고 그래서 언제나 이제 자신이 그 갖고 있는 희망을 줘버리지 말라는 이런 메시지가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모두들 너무 좋아하시고 특히 이제 그 왕실 가족분들 많잖아요. 그분들도 와서 이제 여쭤보실 때 제가 같은 말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예. 저희가 감사한데 그분들이 저희한테 감사하다고 하셔가지고 또 좀 울컥했거든요.
네. 북한 주민들에게도 이번 국빈 만찬 참석이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것들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북한 주민, 저희 탈북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 보낸 메시지, 그리고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한국 정부가 전 세계인들, 전 세계 리더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나. 그래서 살아만 계신다면 이룰 수 있는 꿈을 꼭 이룰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본인들이 희망을 잃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또 저희가 그런 거비를 겪어왔기 때문에 또 현재 분들이 그때보다는 더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살아있다면 언제든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희망과 꿈 또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성취감이 열려있다는 것을 저희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요.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21일 버킹엄 궁에서 주최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 부부 초청 국빈 만찬에 참석한 탈북민 박지현 씨로부터 현장에서 느낀 소외와 북한 주민의 전하는 메시지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캐나다가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웨덴은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국제법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지난 15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된 데 대해 캐나다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캐나다 외교 업무를 담당하는 글로벌부의 메를린 구에브문트 대변인은 20일 VOA의 관련 질의에 이달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결의안이 합의로 통과된 것이 19년째를 맞이했고 캐나다는 올해도 이 결의안을 공동 제안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을 비롯한 모든 회원국이 여성과 소녀의 인권뿐만 아니라 자의적 구금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 이 중요한 결의안을 지지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결의안을 지속해서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올해 결의안의 특징 중 하나로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가 강조된 것과 관련해선 중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캐나다는 모든 국가의 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할 의무를 이행할 것을 일관되게 촉구한다고 구에브몬트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고문방지협약과 국제관습법에 따르면 고문 또는 이와 유사한 심각한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곳으로의 송환을 절대적으로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스웨덴 외교부는 앞서 20일 VOA에 우리는 우려스러운 인권 상황을 포함한 북한 내 상황을 유엔을 비롯한 관련 당사자들과 함께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국가와 같이 북한은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이행해야 할 국제법상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스웨덴은 한반도 정세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장기적으로 노력해왔으며 대화와 신뢰 구축 과정에 대한 지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인권기구인 아티클 19, 국제비영리법률센터 ICNL 등 13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1일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의 인권상행에 관한 결의안이 유엔에서 합의로 채택된 것은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당국이 자행하는 끔찍한 인권침해에 대해 여전히 깊이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북한 인권유린과 관련한 책임 문구가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여성과 소녀들의 권리를 포함한 북한의 인권 상황과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추구하기 위한 북한의 지속적인 자원 전용 사이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문건도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지난 15일 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19년 연속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정치범 수용소와 여성, 아동 등에 대한 인권 침해 등을 나열하고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한다는 문구를 담았습니다. 또한 결의안에는 인권 침해에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추가 제재 제한과 탈북민과 관련해선 유엔 고문 방지 협약을 준수하라는 문구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김성주 유엔 북한 대사는 이날 결의안 채택 전 발언을 통해 탈북민을 인간 쓰레기라고 맹비난하며 북한에 인권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Anti-Duterte draft resolution circulated by European Union every year. At the instigation
김 대사는 미국의 사주로 유럽연합이 해마다 유포하는 반북한 결의안 초안은 조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가족을 버리고 탈북한 인간 쓰레기들의 날조된 증언으로 작성된 허위, 조장, 음모로 일관된 사기 문서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유엔총회는 다음 달 개최할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안소희입니다.
미국과 한국, 지구촌 곳곳에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 하루 두 차례에 방송합니다. 세계 소식 전하는 지구촌 오늘, 오늘의 미국 소식을 알아보는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치 역사의 변화와 흐름을 짚어보는 미국 정치 ABC 순서가 매일 이어지고요. 한국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헬로우 서울,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미국사, 미국의 산업과 경제 이야기는 생활 속 경제에서 만나보시고 한국에 사는 탈북민 소식,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전해드립니다.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와 뉴스 속 인물 순서가 요일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중파 1188kHz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에 방송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의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기상청 지금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평안남북도 종일 구름 많이 끼고 평양과 양덕은 새벽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평양은 최저 3도, 최고 6도, 신의주 0도에서 3도가 되겠습니다. 황해남북도 구름 많은 가운데 신계 새벽까지 비가 내립니다. 개성은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용현은 밤한때 비나 눈이 지나갑니다. 개성은 6도에서 12도, 사리원은 5도에서 8도가 되겠습니다. 자강도 흐린 가운데 강계 희천 지역은 새벽 그리고 늦은 밤에 가끔 비나 눈이 내립니다. 중강은 영하 4도에서 3도, 강계 영하 1도에서 5도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흐린 가운데 장전, 평강 새벽까지 가끔 비가 내립니다. 원산 장전 오후엔 맑아집니다. 원산인 9도에서 13도, 평강 6도에서 9도가 되겠습니다. 함경 남북도입니다. 함흥 종일 맑고 심포와 청진은 오후에 맑아집니다. 장진 선봉은 가끔 한때 비가 내리고 김책은 늦은 밤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함흥은 5도에서 13도, 청진 5도에서 11도가 되겠습니다. 양강도 구름 많은 가운데 해산과 삼지연 새벽까지 한때 비나 눈이 내립니다. 바람 강하게 붑니다. 해산 아침 영하 2도에서 0도, 삼지연 영하 8도에서 5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에 구름 많고 가끔 비나 눈이 내립니다. 오후에는 앞바다 맑겠고 물결은 앞바다 1에서 2.5m, 오후에는 2m까지 되겠습니다. 서해 구름 많다가 오후에는 한때 비가 내립니다. 물결 앞바다 1에서 2.5m, 먼바다는 3m까지 되겠습니다. 11월 24일 금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안소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11월 네 번째 목요일은 미국의 추수감사절입니다. 미국인들은 북미에서 영국 식민지가 만들어진 1주년을 기념해 이날을 국경일로 정해 축하해 왔습니다. 1620년 11월 11일 청교도로 알려지게 된 102명의 정착민을 태운 메이플라워호가 북미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영국에서 처벌될 수 있는 범죄인 영국 국교회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거부한 종교적인 분리주의자들 중 첫 번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영국을 떠나 13년 전에 정착했던 버지니아 식민지 북쪽에 농촌 마을을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수로 북쪽으로 거의 1000km 떨어진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머물기로 결정했고 마침내 오늘날 보스턴에서 남쪽으로 조금 떨어진 매사추세츠주에 정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플리머스 식민지를 설립했습니다. 북미에서의 그 첫 해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비록 그들은 완파누아 원주민의 도움으로 굶주리지는 않았지만 첫 두 달 이내에 3분의 2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1621년 가을은 많은 농작물을 거두었고 가을거지가 끝날 때가 그들의 북미 도착 기념일과 겹치자 그들은 이날을 축하했습니다. 53명의 정착민들이 이웃인 90여 명의 완파누아 원주민들과 함께 야생 가금류, 사슴 그리고 다양한 야채들을 들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정착민들은 또 자신들이 살아남은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진심 어린 기도를 드렸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인들이 감사를 드리는 정신은 완파누아 원주민들의 관대함과 도움으로 정착민들이 성공적인 첫 수확을 축하했던 우리의 초창기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통은 미국의 독립을 위한 치열한 싸움 속에서도 조지 워싱턴이 그의 군대에게 하루의 기도와 감사를 드리는 것으로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것은 또 아브라함 링컨이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선포하고 미국의 너그러움을 기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서로 돕고 국가를 치유하기를 요청하는 것으로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추수감사절은 여전히 가족과 음식에 관한 것입니다. 이날 사람들은 저녁 식사에 가을에 거둔 채소와 사슴고기 그리고 야생 조류 대신 구운 칠면조를 즐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추수감사절은 미국 전역의 가정이 웃음과 좋아하는 음식, 친구와 친척이 재회하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좋은 것에 감사하고 우리 국가의 축복에 대해 되돌아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북한이 23일 한국 정부와의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파기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북한 국방성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가 고의적이고 도발적인 책동으로 이 합의를 사문화시킨 지 오래라면서 앞으로 이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합의에 따라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20일 북한이 전날 감행한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직접적인 도발로 규정하고 9.19 군사합의 1조 3항에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의결했습니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당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것으로 지상, 해상, 공중 모든 공간에서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한편 미국과 일본, 캐나다 등 주요 7개국 외교장관들은 20일 공동성명에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위성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오는 27일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일시 휴전이 24일 오전 7시부터 시작된다고 중재국인 카타르가 밝혔습니다. 카타르 외무부 대변인은 23일 가자지구에서 풀려나는 민간인 명단에 대한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며 하마스가 억류한 인질 240여 명 중 13명의 이스라엘 여성과 어린이가 처음으로 풀려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감옥에 있는 팔레스타인인들도 풀려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마스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여성과 어린이 등 150명의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석방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성명에서 가자지구에서 풀려날 인질 명단을 받았다며 인질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전 중단은 가자지구 남부와 북부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지역에서 행해지고 가자지구로 인도주의 구호품도 유입될 예정입니다. 하마스도 텔레그램에 자국군의 모든 적대 행위가 중단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카타르 외무부는 이번 교전 중단이 영구적인 휴전을 달성하기 위한 더 넓은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을 맞아 조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 통합을 촉구했습니다. 11월 넷째 목요일은 지난 1년 동안 서로에 대한 감사함을 전하는 미국의 추수감사절, 땡스기빙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3일 미 MBC 방송과의 전화 연결에서 오늘은 모두가 함께 모이는 자리라며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 있지만 미움을 멈추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통합과 함께 품위를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가자지구 분쟁으로 인해 반유대주의와 반무슬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10년 만에 테러 위협이 가장 높다고 미 의회에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항과 쇼핑몰 등 미 전역에서 경비가 강화된 가운데 뉴욕시에서는 추수감사절을 기념하는 연례 메이시스 주최 대형 퍼레이드가 열렸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전날 퍼레이드 기간 발생할 시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면서도 타인의 재산을 파괴하거나 타인을 다치게 하는 방해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중국 북부 지역 어린이들에게서 호흡기 질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22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중국 정부의 국제보건규칙에 따른 관련 역학정보 제공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질환 사례 증가 추세와 중국 내 의료체계의 대응 역량 등 추가 정보도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WHO는 밝혔습니다. 다만 중국 북부에서의 호흡기 질환 증가가 중국 당국이 이전에 보고했던 호흡기 감염의 전반적 증가와 관련성이 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면서 이번 정보 요청은 일상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중국 국가보건위원회는 지난 13일 이번 호흡기 질환 증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제한 조치 해제로 인해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와 인플루엔자, 마이코플라즈마성 폐렴을 일으키는 병원체들이 퍼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동 주둔 미군이 이란 연계 세력으로부터 추가 공격을 받을 경우에 대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전쟁권한법에 근거해 상원과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란의 이슬람 혁명수비대 소속 민병대들이 이라크와 시리아에 주둔하는 미군과 관련 시설들에 대한 연쇄적 공격을 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